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실 때 특별히 두 가지로 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 그게 바로 언약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그 말씀이시죠.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자손, 그 한 자손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일이 율법이 오기 43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약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동일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같은 경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세. 이게 1장 14절이에요 마가복음.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그 약속의 땅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오늘 주시는 본문인데 7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처음 주셨을 때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인지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75살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제가 그러고 우리 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7남선교회에 해당하는 나이거든요.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7여선교회도 가장 많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도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보니까 아, 이 75세라는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에 정말 좋은 나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이면서 그냥 여러분 좀 연세 많으신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어떻게 보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저 여러분 여깁니다. 예. 그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제가 보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인생의 기반이 있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익숙한 땅을 아브라함이 떠나 했을 때 떠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참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나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의 힘으로 그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이 문장이 이런 글귀는 어떤 글귀냐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왕이 어떤 중요한 선언을 할 때 먼저 서원에 해당되는 그런 글귀가 바로 나는 누구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대목이 최초로 등장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왕이 그 이 선언을 할 때 서원에 이렇게 글귀를 딱 쓰면서 나는 누구다 했을 때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에 대한 보증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언약의 땅을 이루는 그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 보게 되면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땅을 차지할 명분과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빼앗을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분이나 권리나 힘이 없었죠.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면서 내가 바로 너의 명분이고 내가 너의 권리가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며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벌써 지금 설교를 끝내도 될 만치 여러분이 확 은혜로 이 말씀 받으셨죠? 아멘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6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그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분명히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의로 여기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낼 때 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당연할진데 바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이후부터 자라게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자라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또 장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처럼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치 그 진공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쫙 빨아들이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등받이 등도 못 붙이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나 청년을 보면 너무 이쁘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교회 기둥이 있거든요. 꼭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네. 나중에 와서 이 어두운 얼굴로 와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청년이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 청년은 다음 주에도 그 기둥 뒤에 앉아서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인정해요. 그리고 그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러한 청년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자의 청년도 참 이쁘지만 그 후자도 하나님이 나무라시지도 않고 사사기 6장 보니까 그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 앞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기도원이 여러분처럼 그 말씀을 확 받고 감화 감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표정을 보여달라. 표정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양털을 그 타작마당에 내가 올려놓을 테니 하나님 표정을 보여주옵소서.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적지 않도록 마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젖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얻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그 13만이 넘는 그 대적의 앞에 그 전쟁을 나가는 기도원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표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리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믿음 있는 채 하는 것을 나무라하시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여주옵소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그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집비둘기와 그리고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반으로 똑같이 쪼개는 거죠. 여러분 이 3년 된 이 암소는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나이대의 짐승들입니다. 자기보다 더 무겁고 클 수 있는 그 짐승들을 도구를 사용해서 했겠죠. 그것을 정수리부터 정 가운데로 반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일이 얼마나 피로 진동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 정과 망치로 그 짐승을 찢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그 일 가운데 이 정을 댈 때마다 피가 튀기고 그러면 모든 이 정수리부터 얼굴과 옷과 발끝까지 그 짐승의 오물과 피로 뒤 덮여지는 그런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하루가 지나고 다시 해질 역에 그가 깊은 잠에 들었고 큰 어둠과 두려움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해질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의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그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징벌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그 성취는 반드시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그 때가 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에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민이 산다고 하여서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가나안 거민들은 약속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의 후손은 이방의 객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핀 바 있듯이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이 그 이방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들의 학대와 괴롭힘과 억눌림 속에서 신음하는 것, 부르짖는 것, 고통하는 것, 눈물 짓는 것, 그것밖에 할 것이 없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나와서 그것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어 주시기까지의 그 연수가 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의존하는 그 믿음이 있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구원이 있었던 날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홍해에 수장되었죠. 바로 이 구원과 심판은 한 사건인 것입니다. 한 날 한 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믿음이 차기까지 이방의 사람들은 뭐가 차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처럼 그 죄악에 관영하고 차야 기까지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누르고 학대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차기까지.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도 그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마지막 구원과 마지막 심판을 지금 이 언약 안에 녹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데, 신약성경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이 통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니까 처처에 난리가 벌어지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하는,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일까요? 그들이 진리를 막고 가짜와 그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면 평안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미국 올 때 참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사를 봤는데 미국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를 가면 애들한테 알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그 흉악한 그 성적인 일들을 그 공교육이라는 그 제도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로 다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공적으로 법적으로 가르쳐야만 하고 그걸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이 미국 사회이고 그런 교육이고 제도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폐역함과 그 죄악이 관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10편 7편에 살핀 바 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이 멀리 있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칼을 가시며 심판의 활을 이미 당겨 놓으셨는데 애써 이 활시위를 지금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아므의 족속의 그 죄가 차기까지, 이 모든 세상 열방의 죄악에 관여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이것을 잡고 기다리시는 이유를 또 다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날이 속히 도적같이 오리라 하신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왜 안 오는 겁니까? 라고 그 초대 2000년 전에도 그것을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애써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그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처럼 열방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그 기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 헬라인이나 모든 로마인이나 애굽인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로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그것을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은 이 평안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지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그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것을 생각하시고 홀로 이루실 그 일을 지금까지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 순간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물었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얻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마치 그 15장 2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했던 것처럼 의구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처럼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으로서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연기 나는 화로하고 이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게 되는 것. 아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힘들게 그 쪼개놓은 그 고기가 서로 마주 대하여 보듯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살폈죠. 그런데 연기가 나와서 그리고 횃불이 나와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본 적이 없고 이후로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은 그 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구약성경 102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19장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임하실 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그 연기와 불로서 임하신 그 현현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오늘 창세기 15장 17절 모습 보면 신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데 흰내 이게 보라라는 뜻이에요. 감찬사입니다. 주목시키는 겁니다. 흰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게 17절 이 원어 성경에 보라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 임하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있고 또 다른 한 성의 군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어떤 한 편이 이기겠죠? 강한 쪽이 이길 겁니다. 그러면 이긴 편이 이 진 군주를 그저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진 쪽의 군주가 충성과 복종을 맹세한다면 그러면 죽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 충성과 복종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있죠? 그때 이 언약 체결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 짐승들을 쪼개서 그 군주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 아마 계약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일정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다시는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복종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왕이 부른 앞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그 언약의 계약의 내용을 어긴다면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그 피로 흥건하게 된 그 쪼갠 고기처럼 제가 쪼개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라는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고 담보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군주와 그 왕이 함께 지나가서 서로 그 계약의 두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보통은 낮은 자가 그 높은 자 앞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갖고 와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 앞에서 어떻게 그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수 있는 줄 아나이까라고 물었던 지금 의심의 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거길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이 땅을 반드시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징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그것을 내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확증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의 자손에게 그리고 너에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쪼개지리라.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죽으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큼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코 그것을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 놓이고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해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소망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무심하신지 하나님 왜 그리 잠잠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보증으로서 이것을 이루면 내가 반드시 죽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마음보다 항상 절실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스스로 쪼개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신 것이 아니라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언약 체결하는 이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그 체결 방식 그대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있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없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쪼개지기를 원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큰 어둠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다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죠.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게 되니까 제6시가 되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건 분명히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그 답답한 순간이 올 수 있고 두려움을 겪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너무 멀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그 피로 맺은 협정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그 흑암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 되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말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그 이름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약을 받으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약속을 받으면 또 그것을 절망으로 바꾸기에 너무나도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지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선포와 영원한 성취 사이의 그 간극을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그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말씀의 그 언약의 반석 위에 서서 그 피로 맺은 그 협정 그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흑암같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둠에 짓눌려 살지 않고
그 어둠을 다 짊어지고 가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밟고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수록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믿음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게 이르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능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